세 번밖에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면은 우리 힘이 질 때까지 하셔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내 힘이 질 때까지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지금 당장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물질 가진 사람들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결말은 무엇입니까요? 죽는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죽을 게 없어요. 7.8기란 게 있거든요. 내가 이번 망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줄 것을 믿고 가면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항상 믿으면은 내 현재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곤고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채워주실 걸 믿는다고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물질도 주실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많이 줘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면 나도 그와 같은 거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일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는 채워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밑에 얼마라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영화되는 상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아픈 모든 것,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항상 밝아져서 잠자는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경험하게 될 부활의 소망은 모든 다른 소망을 넘어서 가장 궁극적. 다른 소망들이 많지만은 그 소망이 가장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지요.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에게는 그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완전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죽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영이 되어서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송영복이와 김삼순이 김족관이를 통해서 내가 낳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씨앗으로 준 거, 열매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전도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이지만 팔남매입니다. 남자 넷, 여자 넷, 팔남매입니다. 옛날에 누나 한 분이 천주교를 가게 된 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저기에 있는 정권사가 또 예수 믿게 되고 등등에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긍정적인 삶을 사니까 삶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남을 헐뜯고 후회하고 비방하고 자학하고 하는 그러한 심령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성도가 가게 될 정말 갈만한 곳이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아직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어보면 20장부터 19장 중간부터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오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 거기에 보시면 정말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좀 우리에게 약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잠이 안 오실 때는 읽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요. 천국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있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은 그곳에는 우리가 다이아반지 뭐 그 금반지 하면 뭐 귀하게 여기는데 완전히 정금으로 깔려 있다 보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뭐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런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때는 우리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편에 올라가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 아주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에 부활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뭔 부활이에요? 그들도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심판의 부활은 어떤 것이랑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풀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인사가 그랬다. 마라나타랍니다. 마라나타가 인사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 것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42절부터 쭉 보면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매일매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사도발 앞에 내놓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까 많이 가진 자도 많이 풍성함보다는 적게 가진 자도 없는 게 없이 전부 다 살았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공산주의. 레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레닌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인 거라고요. 사실은 600만 명 죽인 유대인들을 죽인 건 왜 예수를 죽이면서 이 죄를 우리의 자수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레닌이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그러니 그런 걸 생각했던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괜히 왜 잡아주겠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낮에 오실까 주님이 밤에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산 사람처럼 우리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는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마음의 평강이 온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천만 금을 벌어도 마음의 평강 없으면 그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아요. 내 자손들에게는 유익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보면은 자손들은 과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롯데라고 하는 큰 그룹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그걸 관리하려고 싸우는 것을 보니까요. 그건 많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거 뭐 싸움밖에는 결국이 없다고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건데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 가진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거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회적인 여건에서 벤자민 지파에서 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리새인파에 그러한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72인이 종교적인 그런 기관에 72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멤버랍니다.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는 그랬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배웠노라. 그러므로 그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가실 걸로 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가면은 허리띠를 허리띠 주인 그 갖다가 이렇게 매면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매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뜻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노라. 내가 죽음에 대한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거잖아요. 그가 높고 평면하게 사도행전 22장, 26장, 9장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어떻게 이방 민족의 전도자로 사용했던가 사도로 삼았던가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 자신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백성들에게 한 거 있고 높은 왕에게 한 거 있고 총독에게 이야기한 거 있고 모두 높고 낮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불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 오늘 나에게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하에서 가장 바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약속은 책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아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2000년 이상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런데 오시는 방법도 독특하게 오셨다고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낳아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딱 와가지고는 그를 예수를 낳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대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 편에서 보면은 아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인간의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고는 거기에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처럼 하십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이 아니라 인류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에게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부활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늘로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구름을 타고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고 하늘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본 올리온 본 그대로 오실 때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맞아로 믿는 자들은 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영화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의인화죠.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성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데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아멘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쉽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산다고요. 쉽게 살면은 쉽게 사는 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쉽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다? 올라가는 그대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신 대로 오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한 자가 택함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예복을 준비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요? 안 온다는 거예요. 장사로 가고 뭐하도록 하고 막 이유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다 모아다가 예복을 초청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왔어요.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내치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라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한 여러분 예복을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예복을 준비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약속입니다. 열 처녀가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기름을 다시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문이 열리고 신랑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가. 세 번째는 깨어있는 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깨어있는 자, 어느 자는 맷돌을 가는데 돌림을 받은 자 있고 어느 자는 밭에 있는데 어느 자는 뭐 침대에 있는데 들림 받고 그것은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은 오는 것 똑같은데 어느 자는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낮이잖아요. 어느 곳은 낮이고 어느 곳은 저녁에 맷돌 가는 저녁 시간이고 어느 곳은 침대에 가는 시간이고 이렇게 주님이 오는 시간 깨어있는 자 언제 주님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까지도 모른대요. 자기가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속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처수가 예비되면은 내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수가 예비하고 아시니까.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은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아 주님이 오시는 거는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의 느낌.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올 때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뭐 이때 보면은 뭐 민족 뭐 그냥 여러 가지 지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상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 증정이 우리 믿는 자들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버린다고 하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어서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승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승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할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늦은비와 이른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늦은비, 이른비. 우리 성경에서 말한 이른비는 우리 지금 현재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치입니다. 이른비는 7월 달부터 이제 되는 게 이른비. 늦은비는 이제 우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이제 비가 오는 것. 그러니까 여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로 표현했으면 성경에서는 우리 계산법에는 이른 비는 1월 달부터 오는 게 이른 비 같은데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그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주기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합니다. 원망은 어떤 것입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말하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셋째는 오늘 원망하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3일 길도 못 뛰어서 원망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가 죽을 길이 없어서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물도 없게 살려고 하느냐. 그게 뭐예요?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지. 뭐 따라와가지고는 이제 3일 돼서 원망해요. 따라오고 나서는 원망한다고요. 또 할 때마다 원망한다고요. 3개월 지나서 고기 먹고 싶었어요. 난 거기 있으면 고기 먹었대요.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기도 안 주느냐. 매 말라 빠지는 저 만나 저것만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를 싹 몰아다가 공중에서 그 지상, 그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냥 전부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를 공중에서 막 쏟아 보니까 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금 동서남북에 다 지금 지치고 있는데 그 후에 내려 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뱉어주렁 먹으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요? 살찐 사람부터 죽게 만들지 않아요. 예,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양 참 아주 하나님은 그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불평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행해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이나 오늘 우리를 사랑한 마음이나 앞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된 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비밀된 걸 보여. 네,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만나주고 비밀도 가르쳐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시겠다고 반명했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29장 13절이라든지 33장 3절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정말 전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만나주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랍니다.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며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욥은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잃었어요. 10명 다 자녀들 다 죽었어요. 집이 폭삭망해서 다 죽었다고요. 어떠서가 잔치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들에 나갔던 짐승을 키우던 그 종들이 키우는 짐승들은 다 빼앗겨버렸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정말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징조요? 가서 죽으라는 거죠. 뭐 남편한테. 그러니까는 그가 1장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로도 여호와신 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또 나에게 아프시게 하는 것 그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값은 내가 스스로 받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핍박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요 여기다가 침을 딱 뱉고 침은 침이 꽉 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정말 주님의 뜻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것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살고 아주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와서 막 잡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예배소에도 가고 다른 곳으로 로마도 다르대로 다 퍼져 나갔어.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네 번째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첫째는 어떤 거예요? 감사하라. 어떤 것에? 매일 모든 것에. 제가 오랫동안 이 손가락을 좀 썼더니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뭐 집기가 힘들어요. 불평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씀 읽다가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아니 아픈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아픈 것도 감사해요.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치료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아프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아픈 거 생각하면 불평하죠. 그런데 아 그건 치료하라. 네가 잘못 써서 그랬으니 치료하라 하는 거니까 감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두 번째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먹고 사는 것만 힘쓰지 말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은 먹고 사는 일은 두 번째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으니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하며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를 맞이할 준비. 이거 이렇게 세웠다고 이게 주인을 맞이한 준비는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눈이 좋으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 눈이 좋으라고. 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니까 그때도 했으니까 한번 세워보자. 예. 주님이 밤에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오실 수 없으나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려고 하셨으니 주님 안에 생활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처수가 많아. 맨션이에요. 그 집은 맨션입니다. 맨션은 여기도 마찬가지 불 자주 나는 저 위 가면 맨션이 있는데요. 아주 의리어리야 큽니다요. 그 불 날 때 그쪽에 부모님 무지무지 큰 집들이에요. 그 집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테네시에 갔습니다. 테네시에 갔더니 제 5층인가 몇 층 위에가 얼마냐면은 5,000불 그때가 1980 몇 년도인데요. 80년대예요.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제일 위에 5층에는 방 하나에 하루 저녁에 5,000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일 최대 큰 그 호텔입니다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날에 가면은 정금으로 깔려있는 모든 집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근심하지 말고요. 현재 삶을 감사하시고 그날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사오니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